우리 주원에서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4월 중하순 되었는데 여러분 꽃 구경, 나무 구경 좀 하고 오셨나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꽃 구경, 나무 구경 하셨나요, 여러분? 예. 남산 데크길 갔다 오셨나요?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시죠. 예. 남산에 데크길이 생겼습니다. 도서관에서부터 그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에 아름답게 잘 생겨져 있으니까 한번 갔다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을 지나서 봄이 되면 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나무에 잎이 돋아나는데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죽은 것 같은 나무 가운데 녹색의 잎이 돋아날까? 연녹색의 색깔들도 곧 지나가고 지금 이제 울창해지려고 하는 그런 녹색이 가득한 나무로 지금 산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제 꽃의 절정기도 아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그런 자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꽃 나무 그런 자연을 만끽하시고 풍성히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선물과 같이 주어진 이 자연들을 살펴볼 때 사실 꽃도 그렇고요, 연녹색의 아름다운 잎도 그렇고 2주를 3주를 넘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 주 정도 지나면 꽃은 다 지게 되고 또 잎 색깔도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한 것은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본문은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전체 내용을 다 포함하는 구원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전체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것은 뭐 2, 3주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뺏기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물받은 자임을 여러분 같이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물받은 자로서의 정체성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 중에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라고 거듭거듭 설명을 합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정도를, 은혜의 깊이를 알려면 그 이전에 어떤 상태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명확히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1절 말씀의 문맥상 좀 원활하기 위해서 번역상 살리셨도라는 말을 붙여놓은 겁니다. 원어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체와 같은 존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끝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것은 판사가 선고를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죽은 상태여서 도저히 영적으로는 가망없는 존재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힘도 없고 하나님께 향할 어떠한 의도 하나도 없음을 우리에게 던져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 가지로 방금 읽은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먼저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대로 우리는 휩쓸려가는 존재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비교를 하게 되고 또한 시기를 하게 되고 SNS의 평가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이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이었던 거죠. 이 세상 풍조를 따랐던 사람들이고 또한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는 영을 쫓아서 우리가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죽은 존재여서 사탄의 영역 가운데 머물렀던 존재였다. 그래서 어둠과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가 살았던 존재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와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죄악된 모습을 생각할 때 세상의 염려와 또한 재래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빠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했고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받기 이전의 모습을 명확히 알 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 역시 원문에는 있는데 이번에는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4절 처음에 그러나 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 원어상 있는데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누가 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고 우리의 주인 되실 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인생에 왜곡되고 어그러진 부분들이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많은 극적인 반전이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2장 4절 말씀 아주 아름다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죄와 어둠의 세력에서 빠져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놓으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생명의 영역으로 우리를 옮겨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일으키신다는 말은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혀 있는 사람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좌에 앉아 있다는 말씀은 어떠한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에 그런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옆에 있기 때문에 자녀로서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반전과 상태의 변화가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이제 8절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대단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와 아무런 의가 없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명한 신학자 존 바클레이, 바울의 바울과 은혜의 능력, 예, 은혜와 능력 그 책에 보면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참으로 은혜를 베푸신 자, 베푸신 자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베푸신 자는 은혜를 받는 자와 상관없이 은혜를 받는 자의 어떠한 조건도 없고 어떠한 공로도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이다. 그래서 그 바클레이 신학자는 이러한 은혜의 속성을 비상응적 은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응적 은혜. 너무나 격차가 심해서 완전히 죽어 있던 자, 또 반역한 자, 완전히 자격이 박탈된 자를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비교할 수 없는 비상응적인 차이가 있음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응적 은혜. 근데 여러분, 카리스라는 이 은혜의 단어에서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많은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카리스에서 어떠한 단어가 파생되냐면 유카리스티아, 유카리스티아 한 단어입니다. 접두어와 접미어가 생겨났는데 이 단어는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감사라는 단어. 고대 근동에서 1세기 때 이런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으면 최소한의 감사의 고백이나 아니면 봉사 같은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수여자가 그런 감사의 말이나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아주 무례한 것으로 여겼고요. 그리고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겼을 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베풀면 우리에게는 카리스를 베풀면 유카리스티아 감사의 반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 1세기 때의 문화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록들을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바울은 그 유카리스티아라는 이 단어, 감사의 단어를 흥금으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한 봉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직분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찬양이나 예배의 단어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여하신 분은 사실은 뭔가가 부족하거나 모자라서 은혜를 베풀 때 어떤 반응을 뭐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한 반응을 통해서 무엇을 이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 살아갈 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물을 받고 나서 주긴 줬는데 사실 그 선물이 크든 작든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여러분 그 다음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다 선물을 받으면 잘 반응을 하시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소한의 관계를 이어져 가기 위해서 카리스를 베풀고 유카리스티아의 반응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뭔가를 조금 뭐 한다고 해서 망가진 일을 받았는데 그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들입니다. 아주 소수인 거죠. 한두 가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섬김과 봉사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부터는 아주 우주적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2장으로 오면 개인적 구원, 또 2장 중하반절 가면 교회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 맺어 나갈 것인가, 하나님과 관계 맺어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물 받은 자는 바로 은혜 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선물 받은 자는 큰 사랑 받은 자입니다. 큰 사랑 받은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반복되어 설명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상태는 뭔가 선물을 받을 만한 그런 의가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러한 극진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사랑이라는 것은 그 받는 자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여자에 비해서 받는 사람에 비해서 먼저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을 받기 전과 이유가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과 함께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바치라. 자기 아들을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종들을 두 명을 내려놓고 산 밑에 두고 두 사람만 산 위로 올라가게 되죠. 이삭은 나무를 치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지막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집행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야 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랐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아시지만 아브라함이 확인을 하고 후세에 우리가 또 확인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번제물을 드리러 올라갈 때 아버지 하나님과 이삭 아들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이 그림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 빌라도가 최종 선고를 했죠. 사도신경에 있는 것처럼 빌라도가 죽였습니다. 아니면 유대 지도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좀 더 의역을 해서 아, 우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백히는 예수님을 죽인 자는, 죽인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죽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큰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표현처럼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어떻게 내 백성 인류들을 구원하실 것인가를 그림으로 보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큰 사랑을 신뢰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오늘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드신 바, 바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인 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포이에마. 포엠이라는 시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그런 뜻입니다. 포이에마. 손수, 손으로 빚은 작품이란 뜻이죠. 손수, 손으로 빚은 작품.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주 존귀한 자들입니다. 너무나 귀한 자들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나 죄와 허물 때문에 죄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심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러워진 거죠. 오염돼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창조자의 지문이 묻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masterpiece 그러니까 걸작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고 나서 죄로 더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해진 이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최초 지음받던 상태보다 더 훨씬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상태입니다. 어떤 약간 개선되어지거나 수리되어진 상태가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워진 상태, 완전한 걸작품의 상태로 놓여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한 새 것이 되었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쫓아 지어진 새로운 존재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이고 큰 사랑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체성 가운데 은혜라는 카리스가 있으면 유카리스티아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정체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제목은 그분의 작품으로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세 가지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는 우리 구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 받은 자로서는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행위 중심적이어가지고요 은혜라고 말해도 자꾸만 뭔가 근거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받고 광야에 이끌림 받았을 때에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요가 많아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강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너희 조상에게 행한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택했고 이 자리까지 이끌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밖에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창조하고 나서 그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그런 아픈 마음, 그게 긍휼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내장이 뒤틀려져 있는 속상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아가페적 사랑, 은약적인 의지가 담긴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다섯이의 온자처럼, 여러분 다섯이의 온자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미미합니다. 뭐 우리 삼일교회에 보면 교사를 20년 이상 하고 선교를 30년 이상 가고 그런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교회에 내가 한 20번 30번 갔어, 해외 선교 가면. 그러면 이제 정말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다 알 것 같아요. 그러한 경험 또 내가 아는 지식 다 내려놓고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 받은 자로서는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큰 사랑 받은 자로서는, 여러분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서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의자에 다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냐면 의자의 속성을 믿는 것입니다. 이 의자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오면서 의자에 앉을 때 이 의자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아니면 이 의자가 고장이 나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앉은 분들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기대어서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의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가 진실인데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반복을 했다면 어마어마하게 진실이라는 말씀인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 하죠.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셨구나, 그 모든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와 대가를 다 감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행위의 심판을 면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란 구호를 많이 들어보셨죠? 지하철에서도 전도하고 있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들으면서도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좀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 천당,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불신지옥, 여러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것도 하나의 죄일 수 있지만 우리의 행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아까도 말했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세상 풍조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와 마음에 쫓아가는 대로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때문에는 누구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행위로 인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존재입니다. 하루도 숨 쉬는 순간조차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순간, 아, 저는 이렇게 몸을 섬겼고요, 잘했고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행위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천당, 행위 지옥, 이게 바로 어쩌면 더 맞는 말일 수가 있는 거죠. 원래는 우리의 행위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큰 사랑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라라는 제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룩함으로 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거룩함으로 또한 착하게 살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음 말씀입니다. 9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온몸은 깨끗한데 손과 발이 더럽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회개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로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일들, 빛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착함과, 모든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열매를 가득 맺혀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선물 받은 자, 구원받은 자로서 정체성은 은혜 받은 자, 큰 사랑 받은 자,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겸손하게, 자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선물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큰 사랑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걸작 부모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믿음으로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받은 자인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대안의 무엇을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큰 선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걸작 부모로 살아가길 원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길 원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해외 군에 출타해 있는 성도들을 복중의 생명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네.